본문에 근거해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는데 오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식적으로 메시아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천국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준을 받으시고 메시아로 인정을 받으신 다음 소화하신 첫 번째 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으로 메시아로서의 일정을 시작하셨다,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나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 당일에는 일반적으로 귀빈들을 초대해서 축하 행사를 하거나 만찬을 베푸는데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의 행보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로 이동하셔서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시험을 성령님께서 이끄셨다는 점이죠. 성령에게 이끌려. 그럼 성령님은 우리를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이끌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자신이 악한 본성이 아직 남아있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지 성령님이 우리를 시험의 현장으로 이끌지는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끈 이유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사탄을 꺾어버리고 마귀의 시험을 꺾어버리고 승리하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시험의 현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탄을 기선 제압을 해놓고 시작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마귀의 유혹을 당하도록 역사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능하셔서 마귀가 예수님을 얕잡아보고 시험을 하고 덤빈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인간이 실패한 사탄의 시험을 극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유익이며 혜택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는데 여기서 광야라는 환경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40일이라는 숫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와 40일이라는 이 숫자가 상기시키는 것이 있죠. 무엇인가요?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당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도 마귀의 이 달콤한 유혹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담부터 지금까지 이 사탄과 대결해서 아담 이후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 중에 이 사탄과 대결해서 승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친히 인간이 겪었던, 인간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개인 자격으로 지금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실패한 인류의 대표로서,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의 실패를 역전시키시는 새 아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 이스라엘의 실패를 극복하신 새 이스라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 마귀에게 시험당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새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했던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쓰러뜨리지요. 또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도 크고 작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마귀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탄을 이기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시험과 미혹과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소가 어딘가요? 광야이죠, 광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럼 이스라엘의 이 광야이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4절에 인용하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 2절 앞에도 40년간 광야 생활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광야의 이미지는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이 광야는 인류가 패배한 이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사탄에게 무릎 꿇은 이 세상의 축소판, 압축해 놓은 장소가 이 광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와 대결하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대결하셔서 이기심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새 나라가 건설되게 된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하나님 나라, 새 나라에 들어오셨습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새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혹시 메마른 광야와 같이 시들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이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로 탈바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이유는 타락한 인간이 패배한 마귀의 시험을 다 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함이다. 교회를 건설하기 위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님 시험당하신 또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시험당하는 우리를 아시고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시험당하는 우리를 아시고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데, 멀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땅에서 우리가 겪는 시험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다 아시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럼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에 늘 기록된 익숙한 말씀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시죠.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요?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피조물 중에서도 타락한 악한 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개 악한 영에 지나지 않는 이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자기를 비하하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시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도.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창피하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 부끄러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수 있느냐 하면서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이 악한 영에게 시험을 달게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험당하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몸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에서 이 마귀의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린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 굉장히 결핍이 있고 굉장히 고통이 있고 괴로운 그 순간에 사탄의 시험이 찾아왔다는.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셨습니까? 40일 금식한 사람은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끼만 금식해도, 먹지 못해도 힘든데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이시니까 40일쯤은 뭐 거뜬히 금식하고도 괜찮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극심한 굶주림에 지금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 시달림을 우리는 몰라요. 40일을 굶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은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아신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무엇인지도 몸소 겪으시고 아신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한 후에 사탄이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능력이 있으신데도 그 주린 배를 그 채우지 않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려고 할 때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렬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유혹을 아신다니까요. 그 배고픔도 아신다니까요. 그 고통도 아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결핍이나 약점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무슨 일 때문에 지금 고통하고 고민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아십니다. 예수님 극도의 배고픔도 아시고, 그죠? 굶주림의 고통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못에 찔리는 고통도 아시고, 가시에 찔리는 고통도 아시고, 창이 배를 관통하는 그 고통도 아시고, 죽음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도 예수님은 아세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 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고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왜 인간이 죄를 범하는지, 불순종하는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도 가장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어떤 고통, 어떤 괴로움도 아신다고요? 40일 굶주린 고통까지도 아신다니까요. 예수님은 고통과 아픔을 전혀 동정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정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공감하지 못하는 그 나만의 고통, 나만의 상처, 나만의 고민, 나만의 시련, 나만의 그 연약함, 나만의 결핍, 그것까지도 아신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말하죠. 동정하시는 분이오라고 직설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이중부정으로 말하죠.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니.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어도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깊이 체휼하시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40일 굶는 그 고통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깊이 체휼하시고 동정하시고 도우신다. 죄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깊이 동정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겪는 일들, 사람은 다 깊이 동정할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도 마찬가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능히 도와주십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을 봅시다. 첫 번째 시험을 보면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시험이 어떤 성격인가요? 이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 세례받으실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걸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이렇게 배고파서 힘들어하느냐.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으니까 허기진 배를 채우고 기운을 차리거라. 40일 굶었는데 메시아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도 같은 의도가 드러났는데요. 두 번째 시험 6절에 보면 여기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죠.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를 보호해 주실 테니까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속셈을 다 간파하시고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 앞에서도 그렇게 다짐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비록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아도 지금 내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아도 내 결핍과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능력과 실력이 없어도 지금 당장 그것을 보여주지 못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마귀의 지시를 따라서 내 필요와 욕구를 채우지 않을 것이다. 마귀의 지시를 따라서 내 능력을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이 시험에 실족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이 오히려 패배했습니다. 성도님들, 마귀가 예수님께 한 것처럼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바라보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데 왜 너의 기도에는 침묵하시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맞는가? 그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험에 패배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 시험에 무릎 꿇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았지만, 당장 줄임배를 채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긴급한 나의 욕구와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너무 급한 문제가 있어도, 단숨에 지금 잘 해결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질적으로 좀 형통하지 못해도, 생활이 좀 어려워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돌로 떡을 만드는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큰 떡을 만들어야 더 많은 떡을 확보하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강할 때뿐만 아니라 정말 약할 때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정말 허덕일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다.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를 맛볼 때도, 고배를 마실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 때도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젊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 쇠약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잘 봉사하고 아름답게 섬길 때뿐만 아니라 좀 실수해도 그래도 하나님 변함없이는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하루에 거울 보면서 한 번씩만 자신에게 알려주세요. 그래도 나는,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다. 이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다. 자,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럼 예수님은 신명기 지금 8장 3절을 이용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에는 이 말씀이 있었어요. 구약 말씀이 다 들어 있으셨겠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유혹을 물리치기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도하시고 방어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4절에는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그 삶의 방식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떡으로만, 떡에 의해서만 사는 것입니다. 떡에 의해서만 사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떡으로만, 떡에 의해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떡과 음식을 먹어야 하죠.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하고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마찬가지죠. 떡이 있어야 하고, 떡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은 옳지 않다. 물질로만 사는 것은, 사는 방식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더 많은 떡, 더 큰 떡을 바라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자, 한번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 익숙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근데 이 말씀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보통 이 표현을, 이 말씀을 앞에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그 말씀과 연관해서 말씀의 양식, 말씀의 떡을 섭취하고 영혼의 배부름,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표현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말씀이란 여기 단어는 원어로 레마라고 하는데요. 이 레마는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귀로 들리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고 지키면서 복종하며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음성을 듣는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요. 지금 목사가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듣고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인용하신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히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자 1절, 2절, 3절인데요. 오늘 예수님 인용하신 말씀은 3절입니다. 그런데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말고 중간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죠. 이 40년 광야,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대로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또 중간에 무엇이라고 노란 색깔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그 맥락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둔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마지막 고별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면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모세는 지금 출애굽기에 십계명과 그 언약법, 율법을 근거로 해서 다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 언약법과 말씀에 근거해서 전하는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 가나안 스타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시면서 나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나는 지금 40일을 굶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지키고 순종하며 따르겠다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어떤 법칙이나 규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단순히 기록된 성경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내 귀에 들려주시는 음성처럼 직접적인 명령으로 받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너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이익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부터 해결하고 챙겨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자녀들과 청년들도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일단 공부가 급하고 일단 대학에 들어가고 일단 취직하고 떡 문제부터 먼저 챙겨라. 이런 떡 문제부터 먼저 챙겨라. 준비하라. 속삭이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건 가난한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런 마귀의 시험은 어떨 때 찾아오기가 쉽습니까? 예수님처럼 줄이고 힘들 때, 나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야 될 아픔이 있을 때, 이럴 때 마귀는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도 네 필요를 먼저 해결하라, 돌보라고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 명덕의 성도님들은 좀 현실적으로 생활이 그렇게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대하실 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받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